신약성경 322쪽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봉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네 개의 서신을 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AD 62년에서 64년,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 어간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법대로 다스리려고 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65년, AD 65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 지른 게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비교적 법대로 이제 다스리려고 했던 때인데,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 4절에서 9절 사이에요, 명령형이 6개가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도 명령형입니다. 6절에 우리 성경 번역은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원어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도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6개의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9절 중반서부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6개의 명령을 하고요, 그대로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명령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어야 명령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두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이 강대상 번쩍 들고 저쪽으로 옮겨라 명령을 했으면 어린아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못 옮겨요. 제가 명령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근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시면서 명령을 할 수 있기에 이 여섯 가지의 명령을 하시고 약속으로 이 명령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살면 적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명령들을요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부담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 앞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느냐? 예수 믿는 게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별종들이 됐습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지금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도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우리를 둘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속사람이 되고 활동하는 면으로 봐서 속사람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속사람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천당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보내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는 죽지 않아요. 씨는 생명력이에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당함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8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 17장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에 13절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있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제일 먼저 다른 건 뭐 거룩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선교도 있고요, 연합도 있고요, 사랑도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새로 설립된 신약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표현을 거기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사도행전 2장의 기쁨은 요한복음 17장 13절의 기쁨하고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근데 어떤 의미의 기쁨이냐 하면 사도행전 그 2장의 기쁨은 성도로서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체험적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통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특별하게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신약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 기쁨, 무슨 술자석에서 기쁨 그거 아니고요.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데서 누리는 기쁨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항상 가지라고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얼굴에 웃음이 별로 없어. 마음이 기쁨은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웃음치유연구소 소장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뭐 한 살짜리, 이런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300번. 근데 우리처럼 어른들은요, 하루에 8번 웃는데, 8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그 8번 중에 4번이 비웃음이래. 그거 말고요. 그 비웃음 말고 진정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나오는 웃음. 한국 통계는 아니고요. 미국 통계인데요. 아침에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연봉이 25%가 많대. 거기는 좀 솔깃하죠. 연봉이 그만큼 많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떤지. 근데 한국 통계는 아니요. 아침에요, 시작할 때,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뭐 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별로 웃을 생각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웃으세요. 한번. 하하하하 하고. 그렇게 웃고 시작하는 게 안 웃고 시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거울 보면서 그냥 무조건 하하하하고 웃는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한참 동안 하하하하고 웃었어요. 혼자니까. 여러 사람 있으면 힘들지만. 예. 웃고 사는 거. 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 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뭐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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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신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기쁨을 누리고 웃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관용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아출판 새국어 사전에 보니까 관용의 의미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의 관용은 양보하는, 친절함, 관대함, 예의 바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리를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성경에 관용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와 같이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관용이 다투지 아니하며와 사용됐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선하고와 사용됐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성결하고와 같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화평하고 양순하며와 사용됐고, 또 긍휼하며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다투지 아니하고 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태도로 상대방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서요, 관용을 알게 하라 한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그러면 관용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또 나와 관계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 한바탕 싸웠는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옆 사람 시큰 미워하는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슨 공로 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옆 사람의 귀중함을 늘 깨닫고 옆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돼요.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집에서도 염려할 일, 직장에서도 염려할 일, 교회에서까지도 염려할 일. 사실 교회에서는 그냥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또 염려할 일이 있거든요. 뭐 직장일, 뭐 사무실일, 학교일,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이 말씀의 의미를요 알면 아 그렇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최선 다하고 나한테 맡겨라. 이건 좋다. 그런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최선 다하고 결과도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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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제가 신약 성경에 그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19번 나와요. 그리고 그걸 분류를 해봤어요.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인가 분류를 했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칠 수 있는 것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사용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고칠 수 없는 것 염려하지 말라. 키가 150cm다. 근데 180cm쯤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30cm 못 키우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최선은 다 하되. 그 다음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만약이요 우리가 결과까지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너 내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구원시켜가지고 내 아들 딸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나는 네 생애에 어느 부분에 뭐 할 위치냐? 네가 다 뭐 하니? 그러실 거라고요. 결국은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좀 더 평안하게 그리고 좋게 또 발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뜻도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 후반부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 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지, 만약 기도라는 이 통로를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저께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 짓고 살거든요. 죄를 지으면 기도로 회개하고 잊어먹고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이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죄 짓는 문제를.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체를 입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전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네 가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 들어주마 예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으면 노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은 아니야 이 다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해줄게 그렇게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기도하면 그건 네가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야 다른 건 내가 그걸 대체해서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해서 답을 하세요. 문제는 반드시 들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느냐?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제는 경험으로 살고 오늘은 살면서 알고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뭘 잘못 구하는데 내일 당장 손해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 패턴에요, 조금 고칠 것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했다 그러면 내용이 사고 친 거, 문제가 된 거, 또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는 거, 이것만 언급해. 눈 감았다 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사고 친 것만 보고를 해. 아버지, 나 오늘 누구 친구 때렸는데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친구 때렸는데 큰일 났어요. 뭐 도둑질 했어요. 뭐 했어요. 맨날 사고 친 것만 나한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즐겁겠어요? 좋겠어요? 아들인데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 아들 녀석이 좀 좋은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 친구를 사겠는데요. 너무너무 멋진 친구예요. 아, 그 얘기는 왜 안 해? 아버지, 오늘 성가대 가요. 너무너무 훌륭한 찬양을 했는데 기도할 때 그 얘기는 또 안 할 거거든. 왜 그 얘기 안 하냔 말이야. 오늘 찬양 잘했죠? 그랬죠? 그 얘기는 왜 못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건 많은 거 아세요. 그러나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들 녀석이, 뭐 딸 녀석이 뭐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왜 그 얘기는 안 해? 보고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건데. 좀 잘한 것, 긍정적인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반응이 그냥 너무 심각해요. 네. 어쨌든 이 기도가요,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고 정리하고 사니까 마음의 평강을 늘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면, 8절에 이제 여섯 가지의 그 선한 얘기가 나와요. 참되며, 경건하며, 그리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이 얘기, 좋은 덕목들을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여섯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무슨 덕, 무슨 기림. 이 기림이라는 말은 칭찬받는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살면서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요, 행동을 낳게 합니다. 좋은 행동은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도 됩니다. 이게 시작이 생각이에요, 생각. 좋은 생각.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여기 바울 사도가 특별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가르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질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까지 가서 이제 이 편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칠 때에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내용이 여기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에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아라. 또 천국 시민권 소유자처럼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거든요. 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예요. 이거를 그렇게 가르친 대로 실천해라, 행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책을 꽤 썼는데요. 근데 외유로 다른 책을 좀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행복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또 뭐 지혜의 이야기, 웃음의 이야기, 또 정보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6권까지 내고 지금 7권째 다 마련해서 이제 마지막 내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기도하지 마세요. 그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제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미워한 형제한테 가가지고 형제 내가 잠시 미워했는데 용서해다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행하지는 않고 기도만 해. 그러고는 또 기도할 때 또 그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행하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멘 하지 마세요. 남포교회는 아멘 잘 안 하는 거 잘 아는데 상관없어요. 아멘 꼭 했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멘 했다는 말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한 내용에 공감이 돼서 감동이 돼서 아멘 했거든. 그러면 감동한 그 내용을 실천하란 말이에요. 실천.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는 나가서는 나몰라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또 주여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curious 주라는 말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 이 시저 어거스터스라는 말을 옥타비안이 자기한테 어거스터를 붙일 때 그 뜻이 뭐냐 하면 존경받을 자, 숭배받을 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여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여 주여 해놓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나 그거 못해요. 뭐 지금 뭐 헌금이 필요한데 좀 같이 협력합시다 그러면 나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주여 했으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했다면 주여한 그 의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주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썼어요. 여기 우리가 행하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상.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요 너무너무 감격한 즐거운 그런 당당함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2부에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신학생이요. 근데 미국에 이제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3주쯤 되거든요. 그 3주 동안에 유학생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24시간 여는 편의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이름이 매직 스토어라는 곳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1시 한 40분경에 한 20대가 넘는 미국 청년이 매장에 들어와서 저 구석지에 있는 공중전화 이렇게 생긴 거 까무잡잡한 거기에 이제 전화를 걸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쇼핑하고 이제 12시가 되니까 점심때가 돼서 쇼핑하는 사람 다 나가고 그 친구하고 이 유학생만 남았어요. 그 친구가 99센트짜리 캔을 하나 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99센트 딱 찍어가지고 땡그랑 하니까 돈을 보관하는 게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청년이 권총을 탁 들이대면서 돈 다 내놓으래. 그러니까 유학생이 어떻게 했냐. 너털 웃음을 웃었어요. 하하하하하 하면서. 그러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회사 규칙이, 컴퍼니 팔리시가 내가 가진 돈 너한테 다 주게끔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돈 주기 전에 딱 5분만 진짜 인생, 진짜 삶이 뭔지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돈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이가 벌어진 거예요. 내놔라. 아, 준다는데 뭘 그러느냐.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4, 5분 지났어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12시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은지 그냥 도망갔어요. 슈퍼바이서한테 연락을 하니까 슈퍼바이서가 한 20분도 안 돼서 권총 딱 가지고 나타났어요. 슈퍼바이서가 오면서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경찰 5대가 웽웽웽웽 하면서 왔어요.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뭐 강도 맞은 거 없냐고, 없다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동양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공자 사용해서 강도 쫓아냈냐? 상당히 유식한 분이요. 그 이제 그 유학생이 공자가 아니고 예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낸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보세요. 권총 앞에서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인간이 그거는 불가능해요. 결국은 유학생은 마음이 편하고 강도는 불안하고 그런 이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강도가 이제 갔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살 때의 든든함, 또 당당함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유학생이 나요? 바라기는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좋은 것부터 생각해라.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